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5살 미만 어린이 사망자 수가 2022년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유엔이 12일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은행 WB가 공동 작성해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세 생일을 맞기 전 사망한 어린이 수는 49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 51%, 1990년 이후로는 62% 줄어든 수치이며 특히 말라위와 르완다, 몽골 등 개발도상국에서 사망자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가 불안정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5세 이전 사망자 490만 명 중 절반이 신생아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집중된 이 같은 어린이 사망은 출생 당시의 합병증 등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한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가 그들의 생사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면서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 나이지리아 북부 카도나주에서 또다시 무장 괴한들에 의한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장 괴한들은 현지 시각 11일 밤 12시 무렵 카도나주 부다 마을을 공격해 최소 61명의 주민을 붙잡아갔다고 현지 주민들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부다 마을에서 160km가량 떨어진 같은 주 내 쿠리가 마을의 한 학교에 무장 괴한들이 닥쳐 학생 등 약 300명을 납치했었습니다. 한 주민은 우리는 오랫동안 이 같은 공격을 경험해왔다면서 상황이 악화되면서 많은 주민들과 농부들이 위험이 덜한 곳으로 피신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부에서는 도적대로 알려진 무장단체들이 수년간 마을 주민과 고속도로 운전자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몸값을 노린 납치를 벌이는 등 대혼란을 빚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반군이 12일 홍해상에서 미 해군 함정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테러리스트들이 12일 오전 2시에서 4시 30분 사이 후티반군 통제 지역에서 홍해의 미 해군 구축함 라분함을 향해 근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라분함에 맞지 않았으며 부상 등 인명피해나 선체 손상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후티반군은 지난 5일에도 홍해상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해군 알버레이버급급 구축함 카니함을 향해 대함탄도미사일 한 발과 단방향 공격용 드론 3기를 발사해줬습니다. 한편 중부사령부는 연합군 함정들이 예멘 내 후티반군 통제 지역에서 발사된 드론 2기를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5일 실시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각각 확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조지아와 미시시피, 워싱턴 주 등에서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지명이 필요한 1968명의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실시된 이들 지역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1,215명의 대의원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지명이 확정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유권자들은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할지 아니면 다른 이들이 이를 무너뜨리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미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공격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해온 이민정책의 전환 등을 예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모스크바 남동부 랴잔주 파멜 마코프 주지사는 13일 텔레그램을 통해 랴잔 정유소가 드론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며 초기 정보에 따르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닌그라드 지역에도 이날 우크라이나 드론 한 기가 정유 공장으로 접근했지만 이 드론은 정유 공장에 다다르기 전에 무력화됐다고 현재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의 청소년과 부모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이용 상황을 진단해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3살에서 17살 사이의 미국 청소년 95%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요. 10명 중 6명이 틱톡이나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쓰고 있는데 38%, 25% 비율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 너무 빠져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4명이 온라인 접속 상태를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어떤 느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70%가 조금 넘는 응답자가 종종 또는 가끔 행복이나 평화로움이라는 답을 선택했지만 불안 44%, 속상함 40%, 외로움의 감정이었다는 선택 39%였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청소년은 스마트폰이 주는 혜택이 해로움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는 창의력을 표현하는 창구이고 취미생활이고 공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적지 않았고요. 10명 중 3명만이 득보다 오히려 해가 되는 것 같다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사회성 형성 문제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10대 청소년 자녀를 둔 미국 부모의 절반 정도는 자녀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43%고 43%도 부모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부모 10명 중 4명은 휴대전화 사용 문제 때문에 자녀와 다툰 적이 있고 자녀와의 대화가 산만하다고 답을 했고요. 부모의 절반 정도가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설문은 10대 청소년의 부모에게도 물었습니다. 휴대전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47%의 부모가 나도 휴대전화 너무 많이 가까이 하는 것 같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미국의 아침밥 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생활 속 경제 이어드립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3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오늘 북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중간과 청진, 선봉은 오후에 구름 많아지고요. 동쪽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3도에서 18도 사이입니다. 주요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 함흥, 청진도 영하 1도고요. 신의주가 0도, 원산이 3도,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4도, 해산은 영하 7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개성이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가 13도, 중강 13도, 함흥은 18도까지 오릅니다. 원산 17도, 청진 14도, 해산의 낮 최고가 9도입니다. 동해상 대체로 맑겠고 먼바다 쪽만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5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3m까지 일겠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입니까?
네, 러시아가 필요하면 핵무기를 쓸 준비가 돼 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식량 200톤을 실은 민간 선박이 가자지구를 향해 12일 출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을 방문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 처리수가 안전하다고 밝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소식 보죠?
예, 푸틴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원TV 그리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회견에서 국가 존립이 위협을 받으면 러시아는 핵무기를 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3대 핵 전력이 어느 나라보다도 더 발전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여기서 3대 핵 전력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예,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전략 폭격기를 말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 전력 사용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는 군사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에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게 벌써 여러 차례죠.
예,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29일에 서방 나라들이 전투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면 핵전쟁 도발을 각오하는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우리도 서방 나라들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의 파병 얘기를 꺼낸 게 프랑스 측인데요.
맞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에 러시아의 패배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파병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걸 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내 외국 군대의 존재가 전장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가톨릭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쟁을 끝나기 위한 협상을 언급해서 논란이 됐는데 푸틴 대통령이 회견에서 이 이야기도 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협상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협상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실적인 전제의 바탕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협상이 적들이 원하는 재무장을 위한 일시 멈춤이 아니라 러시아의 안보를 보장하는 진지한 대화라는 걸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의 전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까?
예,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완전하게 주도권을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군 측에 공급되는 미국과 영국제 미사일이 분명히 자신들한테 피해를 주긴 하지만 전장의 상황을 바꾸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서방 측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그 미사일도 언급을 했는데 자, 최근에 독일군 고위 장교들이 독일제 미사일로 크름대교 공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대화가 또 유출됐었죠.
맞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이 독일제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서 크름대교를 공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문제도 회견에서 언급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크름반도 공격에 대한 이 독일 장교들의 추론이 러시아를 겁주려는 것이지만 환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자, 2022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지난해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됐고 최근에는 스웨덴도 합류를 했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예,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서 핀란드와 스웨덴 국경 근처에 병력과 공격 체제를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핀란드가 러시아와의 친선 관계를 거부하고 나토에 가입한 게 그들의 안보 상황을 개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에서는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15일부터 17일까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죠.
네, 이번 러시아 대선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다시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될 걸로 보이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러시아 내부 정치 절차에 간섭하는 걸 누구에게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1년에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자신에게 선거 참여를 만류했다면서 바로 그런 게 개입의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1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군요.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우크라이나를 위한 3억 달러 규모 긴급 무기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지원에 고속 기동 보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대전차 무기, 포탄, 그리고 소화기용 탄약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이요. 공화당 네. 반대가 있어서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지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자, 이건 무슨 돈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백악관은 국방부가 이 무기 구매 등 다른 데서 아낀 예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번 그럼 3억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이 최근 전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아주 작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임시 무기 지원이 대체로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사일과 탄약, 포탄이 몇 주 안에는 바닥이 날 거라면서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이 침략군의 화력에 밀릴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도적 상황이 한계에 다다라 있는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이 가자지구를 도우려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지금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식량을 실은 선박이 가자를 향해서 출항을 했네요.
예, 식량 약 200톤을 실은 가자지구의 선박이 12일 출항했습니다. 이날 지중해 있는 나라인 키프로스에서 출발한 이 선박은 며칠 후에 가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자 가자지구로 지원 물자를 보내는 해상 운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느 기관이 참여한 겁니까?
예, 아랍에미리트 UAE가 돈을 대고 미국 자선기관인 월드 센트럴 키친 WKC가 해상 운송을 조직했는데요. 식량은 출항 전에 이스라엘이 검색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식량을 싣고 출항한 선박은 스페인 자선기관인 오픈암스 소속의 오픈암스 호인데요. 지난주에 미국과 EU 집행위원회, UAE, 키프로스, 영국이 설정한 이 새로운 해상 경로를 따라서 가자지구로 간다고 합니다.
네, 가자에는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싣고 간 그 식량은 어떻게 내립니까?
네, 현지 WKC 직원들이 지금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해안에 부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자재로 이스라엘 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건물과 기관시설의 잔해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WKC 측은 다음 선적을 기다리는 식량 500톤도 키프로스에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해상 항로뿐 아니라 또 새로운 육상 경로를 통해서도 식량을 가자 지구 북부로 이송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예, 제이미 맥골드리 팔레스타인 지역의 UN 구호 담당관이 세계식량구의 WFP가 가자지구의 국경 장벽을 따라 있는 군용 도로를 이용해서 가자 북부에 식량을 이송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이 13일에 보도했습니다.
네, 가자지구 북부 쪽으로는 구호물자가 잘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이후 처음으로 이 가자 북부로 WFP가 식량을 이송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WFP 측은 구호물자를 매일 반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구호물자가 잘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식량을 실은 트럭을 습격해서 물자를 약탈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이 구호 트럭 행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100명 이상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계속 관련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가자의 많은 주민들이 거의 기아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유엔은 가자 전체 인구 가운데서 최소한 4분의 1인 57만 6천 명이 기아 상태에서 겨우 한 발짝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가자 북부에 고립된 약 3만 명의 주민을 위한 시간이 다해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실제로 또 영양실조로 숨진 사람들도 나오고 있고요.
예, 가자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적어도 25명이 영양실조와 탈수로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가자 지구로 구호 물자가 육상, 해상, 그리고 공중 투하 방식으로 보내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구호 물자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육상 운송이 제한이 많고요. 해상 운송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또 공중투하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충분하게 물자를 공급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현지 구호기관 관계자들은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가자 국경을 통제하는 이스라엘군이 더 많은 육상 통로를 여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일본으로 갑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일본에 가 있군요.
예,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지난해 8월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소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 전달인 7월에 일본을 방문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로시 총장의 일본 방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 후에 첫 번째 방문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약 8개월 만에 방문입니다. IAEA는 지난해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에 앞서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해양 방출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는 검토 내용을 발표했고요. 이후에 종합적인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번에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원전 현장도 갔습니까?
네, 그로시 총장은 방문 둘째 날인 13일에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의 고바야와카 도모아키 사장의 안내로 오염수 처리 과정 또 샘플링 시설 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이 시찰 후 기자들에게 방류 과정이 기대에 따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 또 어민들 반발하고 있죠.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중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를 개시한 지난해 8월부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후쿠시마 현을 포함해서 10개 지역에 대해서만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는데 모든 지역 수산물 수입 중지로 확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가져올 방사성 오염 위험을 방지하고 중국의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로시 총장은 이런 그 부정적인 반응이 어떤 입장인가요?
예, 그로시 총장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 남쪽에 있는 이와키에서 어민 대표들, 지역 관리들, 기업 대표 등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처리한 오염수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과학적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또 나중에 따로 기자들에게 중국과 지속적이고 매우 건설적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가 하는 일의 권위와 공정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지금 그 일본의 오염처리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로시 총장은 IAEA가 후쿠시마 원전의 자체 사무실 또 연구실을 두고 있고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 과정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쿠시마를 방문할 것이고 주민들의 우려와 필요사항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바다로 보내는 것 때문에 일본 수산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죠.
네,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다가 홍콩도 일본 10개 지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서 어민들의 피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관광지인 홍콩은 중국 다음으로 큰 일본 수산물 시장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민들이 다른 수출로를 찾도록 돕는 한편 이 보상, 기타 지원을 위해서 1,000억 엔, 미화로 약 6억 8천만 달러 기금을 배정했습니다.
네. 자, 그로시 총장의 남은 일본에서의 일정 어떻게 됩니까?
예, 그로시 총장은 14일에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회담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원전의 보호 문제, 원자력 안전, 핵 비확산 등에 관해 일본과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미국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경선에서 각 당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각 당 대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수사했던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수사에 정치적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금리에 세금 환급까지 시작되면서 미국의 2월 재정적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부터 보죠.
네, 지난 1월부터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일 각 당 전체 대의원 수의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네. 먼저 바이든 대통령 쪽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에 할당된 전체 대의원 수는 3,934명인데요. 후보 확정을 위해선 과반인 1,968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12일 조지아주와 미시시피주, 워싱턴주 등에서 진행된 프라이머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과반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 12일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확보한 대의원 수는 2,101명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경선 일정이 있어도 결과에 상관없이 후보 자리를 확정한 거죠?
맞습니다. 12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약 절반가량의 지역에서 경선이 치러졌고
네.
앞으로도 남은 주에서 경선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네, 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바이든 대통령 성명 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확정 성명에서 곧바로 대선에서 맞붙게 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생각 자체를 위협하는 분노와 복수, 보복의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제 유권자들은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 선택을 가지고 있다며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를 훼손하도록 할 것인가 우리의 자유를 선택하고 보호할 권리를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극단주의자들이 이를 빼앗아가도록 할 것인가 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트럼프 전 대통령 상황도 보죠.
네, 공화당에 할당된 전체 대의원 수는 2,429명으로 후보 확정을 위해선 과반인 1,215명의 대의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자, 12일 조지아주와 미시시피주, 워싱턴주 등에서 프라이머리가 치러졌고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코커스가 열렸는데요. 이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일 현재 1,247명의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남은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공화당 최종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 지은 겁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을 통해 영상을 올리고 우리의 위대한 승리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금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일해야 한다며 8개월 뒤 대선이 끝난 뒤 다시 승리를 축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석유 시출을 확대하고 국경을 닫을 것이라며 자신이 재선되면 시행할 일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사람 모두 확보해야 할 대의원 수를 다 채우고 났기 때문에 이제 후보 자리를 확정된 건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당마다 후보 선출을 선출을 해야 되는 거죠. 정해야
됩니다. 공화당은 오는 7월 그리고 민주당은 오는 8월에 각각 밀워키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공식 확정하게 됩니다.
네, 자 대선 본선에서 후보 간에 이렇게 재대결이 펼쳐진 경우가 또 있더군요.
네,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은 지난 1956년인데요. 공화당에선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에선 애들레이 스티븐슨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4년 전 대선에서 처음 대결했는데 결과는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승리로 끝냈습니다.
네, 이제 대선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긴 시간 대선 레이스를 펼쳐야죠. 지금 시점에서 이 두 후보에게 어떤 점이 도전 과제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레이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건 바로 고령에 대한 우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81세로 이미 현역 최고령 대통령이란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 재선에 성공한다면 임기를 마칠 때 그의 나이는 86세가 됩니다. 자, 대통령직이 갖는 엄청난 경무와 스트레스를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번 경선 과정에서는 또 다른 도전 과제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바로 무슬림 유권자들의 반발입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에 무슬림 유권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지지 후보 없음 표기 운동이 바로 이런 반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서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에서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지지 후보 없음을 써낸 표가 각각 19% 그리고 13%에 달했습니다.
네.
자, 이런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그동안 대표적인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무슬림 유권자의 표가 이탈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본선 시 경합주에서 어려운 승부를 펼치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쳐나가야 될 도전 과제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주한 도전 과제를 뽑자면 단연 사법 리스크를 들 수 있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총 4번에 걸쳐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열리게 될 재판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 이 재판은 오는 25일에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해당 재판 일정 연기를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기소 재판 외에도 성추행 명예훼손 혐의, 자산 부풀리기 혐의 등으로 민사재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대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ABC 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에서 미국을 이끌 차기 대통령으로 누굴 더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33%가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약 30%에 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온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 사건을 담당한 전 특별검사가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네, 로버트 전 특검이 12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허 전 특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자신의 특검이 낸 보고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했습니다.
네, 허 전 특검이 어떤 사건을 수사했던 겁니까?
네, 지난 2022년 11월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펜 바이든 외교 국제 참여 센터에 개인 사무실을 비우기 위해 짐을 싸던 중 기밀 문서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의혹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허 전 특검을 사건 수사 담당자로 임명했고요. 허 전 특검은 지난달 수사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자, 이 보고서에서 기밀 문서 유출 혐의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능력과 관련한 부분이 더 주목을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특검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때 기억력이 상당히 제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언제 부통령으로 재직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장남 보 바이든 씨가 몇 년도에 죽었는지 떠올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둘러싼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네, 그리고 12일 청문회에서 허전 특검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예, 허전 특검은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을 언급하는 것이 그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허전 특검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기억 관련성에 대한 나의 평가는 필요했고 정확하고 공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허전 특검은 또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정쟁에 사용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는 수사 단계나 결정, 보고서에 기재된 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다른 부분으로 또 허전 특검을 거세게 몰아붙였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받고 형사 기소까지 됐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에겐 동일한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고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 이었습니다. 공화당 소속 톰 맥클린톡 의원은 같은 혐의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사법부의 이중잣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허전 특검은 나에겐 특정한 과제가 있었고 고려해야 할 특정 증거가 있었다며 이러한 특정 증거들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내가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청문에 대한 백악관 반응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은 허전 특검의 증언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기밀윤서 유출 의혹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며 특검 이 바이든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대통령은 무죄라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종결됐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로버트 특검은 이날 청문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무죄가 입증됐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지난달 2월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미 재무부가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2,9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인 2023년 2월 재정 적자가 2,620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1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재정 적자가 늘었다는 건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달 수입은 2,710억 달러로 3% 증가한 반면에 지출은 총 8%가 증가해 5,6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앞서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2월 재정적자 전망치는 2,990억 달러였는데요. 전문가 전망치보다는 조금 낮지만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후 재정적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2024 회계연도가 지난해 10월에 시작된 거죠?
예. 자, 그리고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는 총 8,280억 달러가 됩니다.
네.
이 기간 수입은 7% 증가해 1조 8,560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지출은 9%가 증가해 2조 6,8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연간 수입과 지출 모두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네, 2월에는 왜 이렇게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겁니까?
예, 우선 개인 세금 환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네네.
세금 환급 지출은 580억 달러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11% 증가한 금액인데요. 국세청 IRS가 작년에 새로운 종이 서류 스캐닝 기술을 도입하면서 종이 서류 방식의 세금 보고 처리 속도가 단축됐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네, 26조 달러 규모의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네.
2월 이자 부담액은 760억 달러였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연도 첫 5개월의 이자 총액은 4,330억 달러인데요. 전년도가 비교해 41%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비용은 현재 정부 총 예산 지출의 약 6분의 1을 차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년 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지속해 올리면서 정부의 잡 금리도 2022년 1월 이후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서는 전쟁 관련 정보를 일원화하고 조율할 필요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해외 정보 활동을 감독하고 조율할 중앙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독립기관 및 공사 두 번째 순서로 중앙정보국 CIA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This is a battlefield. Battlefield for a unique kind of warfare. The maritime unit gave them preliminary training at the OSS West Coast Training Center.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에 가서야 해외 정보 활동이 국가 차원에서 조율됐습니다. 1941년 전쟁 관련 해외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협조관국 COI가 신설됐고 이듬해 COI는 전략사무국 OSS가 됐습니다. OSS는 미국 역사에서 최초의 중앙집중화된 정보기관이었습니다. 이후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OSS가 해체되면서 OSS의 임무가 신설된 전략사무단 SSU로 이관됐고 이듬해 다시 중앙정보그룹 CIG가 SSU의 임무와 책임을 넘겨받았습니다.
Alarmed at the rapid expansion of totalitarian interests in Europe and Asia, President Truman addresses a joint session of Congress on our changing.
1947년에 제정된 국가안보법에 따라 행정부 안에 독립적인 민간 정보 기구인 CIA가 설립됐습니다. 이 법은 국가 정보 활동 조율 그리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수집과 평가, 배포 책임을 CIA가 맡게 했습니다. 당시 CIA 직원 가운데 3분의 1은 전 OSS 출신이었습니다. 2년 뒤 트루먼 대통령은 CIA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CIA는 정보작전에 비밀리에 자금을 댈 수 있게 됐고 또 미국 정부의 표준 관행에서 벗어난 인사 절차를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50년대 들어 조직이 계속 커짐에 따라 CIA 직원들은 수도 워싱턴 DC에 있던 사무실에서 버지니아주 랭글리에 새로 만든 본부로 옮겨갔습니다. 2004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정보개혁 및 테러리즘 예방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정보기관들이 재편되고 국가정보국장 DNI가 신설됐습니다. 이 법은 DNI가 CIA를 포함해 미국의 정보기관 17곳을 감독하고 대통령의 주된 정보보좌관 역할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2015년 당시 존 브래넌 CIA 국장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정보 관련 우려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 5개 부서 사이의 통합과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미션 센터로 CIA를 현대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중앙정보국 CIA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서양에는 아침밥과 관련한 재밌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침은 임금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그만큼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요즘 미국 사람들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고 또 그 값은 얼마나 할까요? 오늘 생활 속 경제에서는 미국 사람들의 아침밥 경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청소년 두통 야기하는 불규칙적 아침 식사. 최근 아침밥과 관련한 흥미로운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신경과 학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요.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잦은 두통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잦다의 의미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뜻합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잦은 두통의 위험이 8%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약 13%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학년 학생, 그러니까 12살부터 19살 사이의 청소년들은 그 비율이 27% 이상으로 더 높습니다. 옛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아침밥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밥은 영어로 breakfast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단어가 유래됐는지 알아볼까요? 자, 아침 식사 식품 전문 업체인 타타 소울풀의 설명입니다.
Breakfast provides the body and brain with fuel after an overnight fast. That's where the name originates.
아침 식사는 밤사이 수면을 취한 뒤 일어나서 신체와 뇌 활동에 필요한 연료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밤사이 자면서 식사를 못하는 일종의 단식, 즉 fast를 끝낸다, break한다라는 뜻에서 바로 breakfast가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타타 소울풀의 설명 더 들어볼까요?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ating breakfast every morning and daily fruit consumption are two of the most important healthy eating habits.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매일 아침 식사를 하고 또 매일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하버드대학교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정기적으로 거르는 남성은 규칙적으로 먹는 남성보다 심장마비의 위험이 27%나 더 높다고 하네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아침 식사는 뭘까요? 미국의 투자정보 전문 매체인 인사이더 몽키가 지난해 7월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침 식사를 조사해서 1위부터 16위까지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5위부터 1위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은 옥수수나 쌀, 보리, 밀과 같은 곡물 원재료를 이 가열조리에 넣어서 얇은 조각으로 만든 음식인데요. 보통 우유에 넣어서 먹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시리얼이 판매됩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시리얼 제품을 파는 업체는 74개에 달합니다. 시리얼을 만드는 가장 유명한 업체는 켈로그입니다. 이 파란색 박스에 호랑이가 그려진 시리얼 콘프로스트로 유명한 업체인데요. 이 업체의 지난 2023년 매출액은 130억 달러가 넘습니다. 자, 4위는 뭘까요? 아보카도 토스트라고 합니다. 식빵을 구워서 그 위에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서 주로 재배되는 과일인 아보카도를 자르거나 으깨서 올려놓는 음식인데요. 자, 그 위에 계란을 얹어서 먹거나 토마토 등 다른 채소 혹은 꿀이나 시럽 등을 뿌려서 먹기도 합니다. 3위는 달걀입니다. 미국에서 아침에 달걀을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삶은 달걀로 먹거나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깨서 익히는 계란 프라이로 먹는 방법이 있고요. 프라이팬에 깨뜨린 달걀을 휘저어서 먹는 스크램블 에그 등이 있습니다. 자, 2위는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은 돼지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만든 음식인데요. 주로 프라이팬에 구워서 계란 혹은 감자 등과 곁들여서 같이 먹습니다. 대망의 1위는 뭘까요? 바로 팬케이크입니다. 팬케이크는 곡물가루에 우유나 계란 등을 섞어서 반죽을 만들고 이를 프라이팬에 납작하게 구워 먹는 요리입니다. 보통 한 겹으로 먹지 않고 3겹 이상 만들어서 그 위에 버터를 올리고 시럽을 듬뿍 뿌려 먹는 게 보통 미국인들이 팬케이크를 먹는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 장보러 가볼까요? 앞서 언급한 미국인이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직접 해먹기 위해서 한번 장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요리만 하기로 하고요. 가격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형 식료품점에 와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베이컨과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팬케이크를 만들 재료와 함께 마실 커피와 우유를 사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놓고 먹을 시리얼도 같이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계란을 골라볼게요. 보통 한 박스에 12알이 들어있는데 $7.5 정도 하네요. 베이컨도 골라볼까요? 베이컨은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가 얇게 썰려서 340g 정도 들어있는 팩으로 판매되는데요. 한 팩에 $6.5 정도 하니까 두 팩을 담아보겠습니다. 팬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재료도 골라보겠습니다. 버터밀크 팬케이크 믹스 900g 한 봉지가 약 $6.5 하는데요. 이 정도 양이면 10장에서 12장 정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시리얼을 골라볼 차례입니다. 앞서 켈로그에서 만든 콘프로스트가 유명하다고 했는데요. 이 제품 중 가장 일반 크기인 700g 한 박스가 약 $5 합니다.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비싼 유기농 시리얼은 한 박스에 $5.5에서 $7 정도 합니다. 아예 이 다양한 곡물과 견과류 덩어리로 만들어서 파는 그래놀라 제품은 310g 한 봉지에 $9가량 하네요.
이제 식사류로 살 것은 얼추 다 골랐고요. 이제는 음료를 사러 가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워낙 커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아예 이 커피를 집에서 내려 먹을 수 있는 기계를 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두를 갈아서 직접 내려서 마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커피가루를 채워놓은 캡슐을 기계에 넣어서 내려 마시기도 하는데요. 원두와 캡슐 둘 다 골라보겠습니다. 원두는 상품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다른데요. 저렴한 것은 340g 원두 한 팩에 $7.5 하는데 비싼 제품은 $17.5 하기도 합니다. 캡슐 커피는 스타벅스나 던킨 도너츠, 피치커피, 네스프레소 등 대부분 유명한 커피 업체에서 만든 캡슐입니다. 제일 유명한 이 스타벅스 캡슐 한 팩을 골랐는데요. 10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 가격이 $8 하네요. 우유 역시 제품의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월마트나 타겟 등과 같은 이런 대형 유통업체는 자사가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데 주로 이런 제품들의 가격이 저렴합니다. 대부분 half gallon, 그러니까 1.9리터에 $2를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제품 말고 유기농 제품도 많이 사는데요. 같은 크기가 $5 하니까 저렴한 제품보다 $3나 더 비싼 겁니다. 제가 앞서 둘 다 먹어봤는데요. 미각이 그렇게 유난한 것도 아닌데 저렴한 제품에서 조금 더 이 우유의 비린 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유기농 우유팩 두 개를 담았습니다.
간단하게 아침 식사장을 다 봤는데요. 다 담으니까 $60가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한 번에 다 먹을 건 아니니까 한 끼로 치면 4인 기준 약 $30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장을 봐서 아침마다 해먹으면 좋긴 하겠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지만 매장에서 파는 아침을 많이 사 먹기도 합니다. 미국에선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아침 메뉴를 따로 만들어서 파는데요. 거기도 한번 가볼까요?
가장 유명한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여기서는 아침용 메뉴로 머핀이나 비스킷 등과 같은 빵에 햄이나 계란, 베이컨, 그리고 치즈 등을 넣어서 팔기도 하고요. 가정식으로 이 팬케이크에 베이컨과 오믈렛 등을 팔기도 합니다. 4인 기준으로 사보겠습니다. Can I have two sausage, egg and cheese, mackerel, one big breakfast with hotcakes, and one hotcake, please? In addition to that, two apple juice, please.
소시지와 치즈, 계란이 들어간 빵 두 개와 팬케이크와 스크램블 에그, 소시지 등이 들어간 메뉴와 또 팬케이크 단품을 시켰고 사과 주스 두 개와 커피 두 잔을 시켰는데요. 다 시키니까 약 $23가 나왔습니다. 직접 싱싱한 재료를 골라서 사랑과 정성을 담아 요리해 먹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매장에서 사 먹는 것이 가격도 그리고 시간도 절약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아침 식사, 경제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나라 이름에서 유래한 고유 형용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 나라의 문법 체계에서 나라 이름은 모두 고유 명사입니다. 예를 들어 Korea, 한국, China, 중국, Japan, 일본 모두 어떤 고유한 나라를 지칭하는 명사들이죠.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 중국 문화, 일본 음식, 그 나라 고유 명사에 어떤 것을 꾸며주는 형용사도 고유한 형태가 있습니다. 즉, Korean, 한국 사람, Chinese culture, 중국 문화, Japanese food, 일본 음식처럼 영어에는 나라 이름에서 유래한 고유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중국에 관한 형용사는 왜 한국처럼 Korea에 N을 붙인 것처럼 China에 N을 붙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70년대까지만 해도 영어에는 Chinese라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전 세계를 누비는 해양 강국이었는데요. 그때 포르투갈 사람들이 먼저 중국 사람과 만났기 때문에 끝에 ESE를 붙여서 Chinese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을 Portuguese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가 하면 브리티시, 영국의 아이리시, 아일랜드의 스카리시, 스코틀랜드의처럼 끝에가 ish로 끝나는 고유 형용사도 있죠. 이것은 독일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각 나라에서 유래한 고유 형용사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이름에서 유래한 고유 형용사가 어떤 것은 n으로 끝나고 어떤 것은 ese로 끝나는지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ever wonder why we say Chinese and not Chinan or Chinian?
You know, I have. And I found out it's because the Portuguese met them before the Italians or the Germans did.
Huh? I get the feeling we're heading for one of your talks on the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Just a short one. I've been looking into why we have so many ways to make an adjective from a country name. I read that we didn't have the word Chinese until around 1570.
So we also have Japanese, Senegalese, and other adjectives with E's. Where did our word French come from then?
Glad you asked. You know how we can say British, Irish, and Scottish? That's the ish ending we get from German.
Did you ever wonder why we say Chinese and not Chinan or Chinian?
우리가 왜 Chinese를 China안이나 Chinian이라고 하지 않는지 궁금한 적이 있으십니까?
You know, I have. And I found out it's because the Portuguese met them before the Italians or the Germans did.
그래요,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가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보다 먼저 그들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죠.
Huh? I get the feeling we're heading for one of your talks on the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네. 어쩐지 우리가 영어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Just a short one. I've been looking into why we have so many ways to make an adjective from a country name.
짧은 겁니다. 저는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 이름에서 따온 형용사를 만드는 방법이 많은지 살펴봤거든요.
I read that we didn't have the word Chinese until around 1570.
우리가 1570년경까지 Chinese라는 말이 없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So we also have Japanese, Senegalese, and other adjectives with E's.
우리는 Japanese, Senegalese, 또 다른 ESE를 갖는 형용사가 있네요.
Where did our word French come from then?
그럼 French라는 말은 어디서 온 건가요?
Glad you asked. You know how we can say British, Irish and Scottish? That's the ish ending we get from German.
물어봐줘서 기뻐요.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British, Irish, Scottish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ish로 끝나는 것은 독일어에서 따온 겁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나라 이름에서 유래한 고유 형용사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로비 윌리엄스, 비안드 씨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Just a touch.